약 30년 전 1978년도에 새로운 교황이 탄생되었습니다. 존 폴 1세 교황이었습니다. 이 교황은 가장 짧은 교황직에 봉직을 했었습니다. 33일 만에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서거 후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미사 시간에 존 폴 1세 교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황은 잔잔한 미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성경 공부 시간에 교황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교황 바오로 1세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셨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웃음을 수입하신 분이셨다. 이 어린이에게는 성당은 언제나 심각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한 첫 교황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33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처럼 큰 영향을 교회에 줄 수 있었던 또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어떤 자취를 남기고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은 우리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아파옵니다. 특별히 19살, 26살의 청년들이 남긴 자취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좋은 자취를 남겨야 함에 또한 교훈이 남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크레이그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옛 모습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구두쇠였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구두쇠였냐면은 자동차 가스비를 안 쓰려고 언제나 친구들 차만 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생일은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지 친구들은 한간에 이런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발렌타인스 데이 직전까지만 사귄다. 본인도 고백하기를 아마 두세 번 자기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남기고 싶습니까? 웃음을 남기는 사람, 구두쇠, 베푸는 사람. 물론 웃음과 함께 베푸는 사람이 되길 원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서는 우리 감옥에서 쓴 편지죠.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만큼 교인들은 늘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생활 필수품을 보내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신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좀 놀랐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의아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들이 보낸 선물들이 많아봤자 이 작은 선물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의아한 가운데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라 다를까 바울은 별로 자기들의 선물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은 인상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을 보낸 사람들의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자신은 잘 산다고 말하고 있으니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교우들은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들 선물 몇 봉지에 싫었다 좋았다 할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은 실망한 마음으로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자기들의 작은 선물이 바로 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선물을 통해서 자기는 홀로가 아닌 것을 느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하나가 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지난주 보스턴 마라톤 사건이 있은 후 전국에 퍼져 있는 많은 저희 교회 교단 목사님들로부터 전화 내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직접 피해는 받지 않았어도 저의 마음에는 한 가닥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 서로 바쁘게 지내며 남의 일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이구나 느껴봤습니다. TV 뉴스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라는 여인이 파편을 맞고 쓰러져 있는데 옆에 타일러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지만 타일러는 빅토리아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타일러는 쓰러진 여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인은 빅토리아라고 대답합니다. 타일러는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고는 You gonna be okay. 당신 괜찮을 겁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가 병원에서 기력을 회복하면서 타일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은인이라고 말하면서. 타일러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름을 묻고는 You gonna be okay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처럼 인간들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궁핍하는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는 하지만은 선물을 받은 것은 또한 그의 뼈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깊은 감사와 감격의 근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뼛속의 세포는 바뀔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세포가 되어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선물을 받으니까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지내고 있죠. 10년 전 50주년 곧 첫 희년을 우리들이 지켰습니다. 첫 희년 행사를 아주 훌륭하게 마쳤습니다. 마지막 행사가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첫 희년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이 지역 목회자들에게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하는 뮤지컬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주 어머니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 교회답게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특히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다. 어떤 목사님은 보스턴에 와서 처음 그런 문화생활을 했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뮤지컬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의 삶의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었다는 것이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로 인해서 빌립보 교우들과 하나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교회에 처음으로 웃음을 수입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감옥에 기쁨을 수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이웃과 하나됨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주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하나 될 때 찾아옵니다. 언제 하나가 된다고요?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선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질 때 기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 가운데서 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만 우리는 이웃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줄아.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웃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더욱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의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 테러를 일으킨 두 청년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고통 중에 이웃과 도리어 하나가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풍성, 풍부, 풍족. 참 신기하죠? 감옥은 도리어 빈곤과 부족으로 넘치는 것인데 바울은 풍성, 풍부, 풍족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풍족한 삶을 감옥에서 누렸을까요?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열악하고 처참한 감옥에서도 풍성한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감옥에서도 자족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감옥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삶이 사도 바울이 누리는 풍족한 삶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고통은 그의 삶을 더 놀라운 풍성함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감옥은 기쁨의 장소가 되었고 온 이웃을 위하여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옥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대답하시길, 너희가 사는 세상도 다 감옥이라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온 인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싸웁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다면 이웃 사촌이 밭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풍성한 축복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밭을 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반면 채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더 이상 구두쇠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베푸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웃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당신은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확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당대에 안 채우면은 후대에서라도 꼭 채우시고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고야 합니다. 말씀을 거듭니다. 소사 안토니 드멜로가 지은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이네. 무엇을요? 성공의 공허함을, 명예의 허망함을, 인간 노력의 허무함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비관이고 절망이네요. 아니지, 그것은 푸르는 창공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자유스러움이고 신명남이지. 안토니 드 멜로는 가운데 조금을 생략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비관이고 절망이네요. 이 세 가지만 보면 비관이고 절망이지.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해.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멜로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공허함, 명예의 허망함, 인간 노력의 허무함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때 푸르는 창공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자유스러움을 만끽하게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유스러움을 만끽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이번 일주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안고 독수리처럼 비상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공과 명예와 인간의 노력으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의 공허함과 허망함과 허무함을 보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감옥 가운데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새겨주게 도와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을 채우실 그 하나님, 우리들의 원수의 삶까지도 채우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확신하는 저희들의 오늘의 일주일의 삶이 되게 축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